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이정희 형제입니다. 네, 아이들이 특송하는 게 얼음 열보다 난 것 같습니다. 네, 어른들 아마 우리 같이 이렇게 특송하시라고 해서 율동시킨다면 하시겠습니까? 예, 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이같이 아니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기 힘들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91편.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서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보도록 있습니다. 예, 우리 시편 91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1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나왔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실 오늘 말씀 내용을 잘 이해하길 원한다면 원래는 시편 90편과 91편 그리고 92편까지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91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나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내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인간적인 저자, 성경의 저자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저자를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자를 알지 못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90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쓴 기도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91편이나 92편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저자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셨기 때문이시고 또한 우리가 완성된 성경을 우리 손안에 두었을 때 그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처럼 두셨구나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91편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 90편과 92편 그 흐름들 속에서 어떤 흐름들 속에서 어떤 의미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90편을 잠깐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90편 처음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즉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무엇일까 했을 때 사람들은 아 90편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썼기 때문이죠. 모세의 오경을 썼을 당시에 썼다는 것이죠. 그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그 이집트 땅에서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아주 겸손해지는 그 목동의 삶을 살았고요. 나머지 40년은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그 인도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인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도자 하니까 우리는 보통 저 또한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 혹은 왕 뭔가 대단하고 멋진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의 삶은 매우 힘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40년 동안 그가 보았던 것은 죽음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이끌어왔던 그 백성들이 20살이 넘지 않는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 20살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불법과 죄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40년 동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넘어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주님 저곳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저기 있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랑 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 따라 죽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모세의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90편 내용을 전체를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몇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0편 10절. 우리의 해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해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사람의 삶은 죄에 대한 결말, 즉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모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12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시사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사는 삶이 언제까지인지 그 한계를 깨닫게 하셔서 사는 날 동안에 지혜롭게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을 보시게 되면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얼마큼 만족하시나요? 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가 있었지만 한순간 우리가 쉽게 넘어져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그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이 아니면 결국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진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모세가 강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 맨 뒤쪽을 보시면요.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교제 관계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특히 아버지들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모세는 말하기를 이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수고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의탁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왜 말하는가? 모세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큰 수고와 고난만 당할 뿐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이게 9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91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 91편은 우리가 한번 처음 시작부터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아니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이 말에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을 말씀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의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로 이전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있었죠. 롯이었죠. 롯이 왕들의 싸움들에 왕들끼리 싸우는 그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전쟁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자기 종들한테 자 칼들 차 하나씩 차고 와 따라와 해가지고 그 야심한 밤에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와 또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건져 왔습니다. 그러자 이 소돔 왕이 그를 맞이했고요. 소돔의 왕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고 불렸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또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 즉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아 이 모든 것의 그 소유주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그를 축복하여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있는 곳에 10분의 1을 감사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소돔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 하면은 잘 아시죠? 방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면은 이 사람은 다릅니다. 소돔의 왕이라는 것은 소돔 즉 지극히 사악한 도시의 왕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기를요. 야 너 거기서 많은 거 가져온 거 알아. 재물은 다 너가 가지고 사람들만 나한테 남겨. 재물을 다 가지니까 너가 부자가 될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요. 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 사람들의 그 목들은 그 사람들이 취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그 소돔 왕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고 나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그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다는 것을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 이 모든 칼날을 피해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또한 내가 가진 이 모든 재물 또한 누구 거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든다면 하나님께 경배가 되겠습니까? 찬양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을 위해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까 멜기세덱이 말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소유주 되신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려. 너의 보상은 바로 나라 한다. 너가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칼날과 화살들을 피하게 됐던 거 내가 너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소유주 되시고 이 모든 물질들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에 소유주 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목숨 또한 보호하고 계시는 성도의 목숨을 또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이 전능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또한 다른 것을 다른 이름을 또한 이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아까 보았을 때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어 주신 말씀입니다. 전능자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자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몇 살이요? 99살입니다. 내년이면 100살입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보다 10살이 어리니까 지금 89살이고요. 내년이면 89살이었고 이제 99살이 되는 거죠. 89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90살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즉 이제 매우 매우 늙은 할아버지가 말 그대로 꼬부랑 할아버지가 또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시국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자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전능자라는 그 주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W 토저 박사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배터리 어떻습니까? 처음에 배터리를 딱 넣었을 때 장난감에 넣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점점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계시고요. 허락하지 않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소유주가 되십니다. 다이너마이트조차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능과 힘과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 같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가지신 분, 그것이 바로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91편 말씀은 이제는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더 푸시고요.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많은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시편 91편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고 합니다. 또 해로운 역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서 계획된 덫이라는 것입니다.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가 넘어뜨리리라.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넘어뜨려야겠어. 덫을 누군가 둔다는 것입니다. 올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로운 역병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보통 돌림병 있지 않습니까? 돌림병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피고 피하라고 한다고 해도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랜덤입니다. 누군가가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을 가리지 않는 병들, 갑자기 닥치는 병들,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1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합니까?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깃털로 덮어주신다고 합니다. 깃털, 우리 침대나 이렇게 보통 베개를 하실 때 아주 포근한 베개를 뭐로 만듭니까? 여러분 보통 깃털로 만들죠. 새해 깃털, 깃털로 만듭니다. 매우 매우 포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근하게 꽃 옷의 안감처럼 우리를 안전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깃털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깃털로만 보호하신다면 세상에서부터 닥쳐오는 강이나 어떤 물체나 강인한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보호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방패, 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작은 방패, 소소한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 즉 밖에서 견고하게 견딜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밤의 두려움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말씀하십니다. 밤의 두려움, 밤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강도가 칼을 가지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찌르리라, 저 사람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찔러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서 어두운 데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매님들 우리 보통 이렇게 형광등 잘 나오는 데 쪽으로 걸어가리지 않습니까? 예,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가 심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곳에 닥칠 수 있는 재앙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낮에 날아드는 화살, 누군가가 저가 밝은 데에 있으니까 제가 방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잘 보이니까 저기 멀리에서 나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서 화살을 겨눕니다. 화실을 당기고 부르부르 떴다가 탁 놓습니다. 저를 향해서 화살이 날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죠. 낮이니까요. 긴장을 풀고 있었죠. 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 대적이 나를 노리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또 보니까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만드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두려운 날들과 공포스러운 밤은 주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이의 날들과 밤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느 날과 동일한 것이다. 경건한 조용함 안에서 이 시간들도 흘러 지나갈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이나 내 주위가 안정적인 것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간이나 기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담아놓으신 자녀들에게 있어서 역병도 그 파괴스러운 권능을 잃고 재난도 소비케 만드는 그 영향력을 잃게 된다. 어떠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마음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재난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길 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날들에 내가 속해 있더라도 여느 평안한 날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 시간들 또한 흘러가게끔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성도가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한 그러한 성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 우리가 아까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표현들 중에서 방패로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화살, 날라드는 화살을 또한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건져준다는 표현들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전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든 간에 성경은 많은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놓여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까먹게 된다면 우리의 큰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사가 내가 어디에 온 거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짓은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후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뻘쭘뻘쭘하게 서 있다가는 총알을 맞기에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2006년도에 올해 2014년도에 6월달에 탄환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탄환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탄창을 290발을 가지고 나가고요. 수류탄도 이렇게 딱 메고서 나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간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들이 보급품들을 이렇게 받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총알을 안 가지고 가고 보급이 아예 없어가지고 총알을 안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대적은 총알이 거의 300발에 가까운 총알을 가지고 사람들을 쐈고 이미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탄피를 두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군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급품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나요? 급하게 생각나시나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어떠한 것들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대적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탁 잡아먹으려고 울부짖으며 덤벼든다고 말하며 우리를 향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도겨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몇 가지를 취하라 말씀하십니까? 여섯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진리로 허리띠로 동여매고요 의의 흉갑을 입고 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로마의 어떤 식민지 중에 한 군데였던 에베소라는 그 도시 국가에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이걸 했을 때 한 가지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전투체계에 비유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화약무기가 있는 뭐 총이나 화살, 그게 화살이 아니라 총이나 뭐 대포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가 잘 아는 전투체계를 통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잘 아는 전투 방식이었던 로마인들의 그 전쟁하는 모습들을 잘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전술 그 방식은요, 대표적으로 큰 방패를 준비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중장비 갑옷을 다 입고요, 신발을 신고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큰 방패를 준비합니다. 보통 길이가 거의 30cm 이 정도 됩니다. 방패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말 그대로 사각형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요. 뭐 몇십 열 종대가 돼가지고 뒤로 서가지고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앞과 옆과 뒤와 위를 방패로 다 막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방패로 다 막습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촘촘히 붙은 다음에 방패로 막은 다음에 적들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뛰어나 들어가는 겁니다. 적들이 화살을 쏘고 뭔가 돌멩이를 던져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디느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말합니다. 즉 화살을 날아오더라도 방패를 가지고 같이 버티어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대적이 붙을 때까지요. 대적이 내 앞에 칼을 휘두르고 내 방패를 향해서 칼을 내리쳤을 때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견뎌낸다는 것,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칼을 가지고 휘두를 때, 대적이 나를 향해서 휘두를 때 그때 방패를 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방식은 첫 번째 견디는 것입니다. 견뎌내라, 이 말씀처럼 견뎌낸 다음에 그들이 붙었을 때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완력이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견뎌낸 다음에 그들을 방패로 밀어냅니다. 버티어낸다는 것입니다. 버티어내서 그들을 밀쳐내고 그 다음에 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그 칼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아마 그와 같은 것을 참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시름과 근심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험을 여전히 주세요. 고통을 여전히 주세요. 문제의 거리를 계속 주세요. 주님께서 근데 버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버틸 힘을 주셔서 그를 견뎌내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방패를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낸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이 말하는 글라디우스라는 양날 달린 검을 가지고 그들을 찔러서 대적들을 이긴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해서 방패를 가지고 견뎌내고 버텨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것을 통해서 대적 마귀를 찌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놓지 마시고 우리는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로마군이요, 재밌는 게 그들의 평균 시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보통 한 우리 유럽 사람들 보게 되면은 신장이 굉장히 커요, 그죠? 지난번에 뭐 월드컵 할 때 제가 몇몇 것들은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랑 그리스 대표팀이랑 일본 팀이랑 싸우는 걸 봤는데, 축구로요, 봤는데 아니 그리스 사람들이 신장이 얼마나 큰지요? 일본 사람들이 꼭 중학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신장이 비슷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막 역시 스파르타다. 대단하다. 이 사람도 신장이 골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 그리스인들조차도 정복했던 게 로마군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군들 평균 신장이 163이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쪼록쪼록쪼록 모여서 목사님 저 이렇게 예, 방패를 하나씩 들고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130cm 하면 다 몸이 딱 이렇게 딱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 딱 견디는 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 뼛속까지 군인이었습니다. 지극히 심히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군인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옆에서 다 붙어가지고 방패로 막고 있습니다. 버텨내기만 합니다. 이걸 버텨내기만 하면 바로 공격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패로 막은 다음에 창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예. 칼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배로 찔렀습니다. 아래로. 왜냐면 검이니까요. 바로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한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의의 흉갑을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네, 복음에 준비하는 발 네, 준비하고 계시나요? 준비하는 전도지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가방에 예, 네, 우리는 준비하는 신발을 신고 이제는 버텨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갔으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무엇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로마인들 잘 전쟁에 나가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전쟁에 놓여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전쟁의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될까? 아니야. 무엇을 해야 될까? 혹은 집을 나서기 전 네, 기도했나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다음에 배고프실 때 첫 번째로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자 하나님의 그 성전 거룩한 도시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와서 자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알잖아. 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뛰어내리면 분명히 누가 예수님을 받들어가지고 사뿐히 내려놓는다고요? 천사들이 천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던 4장 6절에 있던 말씀과 비교해보게 되면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한 가지를 뺐습니다. 뭐냐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내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를 쏙 뺐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들을 닥치게 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너를 받들어 주실 거야. 뛰어내려. 주님이 이와 같은 시험들 이와 같은 사업들 이와 같은 공부에서 시험들이 아예 안 닥치게 하실 거야. 사뿐하게 다 내려놓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근데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게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 안에서 걸어나갈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주님의 명령 없이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주님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쉽게 말씀을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믿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또한 특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시험에 대해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학업, 여러가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 내 모든 길 번창하게 하실 거야, 잘하게 하실 거야, 부호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내 모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안에서의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주님이 나의 하루의 삶 동안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 바로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내 모든 길,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그 보호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공경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버티림을 주시고 그 방패를 주셔가지고 그 방패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는 우리에게 그 방패의 밖에서 닥치는 완력을 우리가 또한 느낄 수는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화살들을 내가 꺾으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살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방패와 작은 방패와 큰 방패로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계획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시고자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계획들을 깨트려버리고 썩게 만들고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이 망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자 하였을 때 그 가정을 타락하게 만들고자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또 우리의 사업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고자 했을 때 하기 원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적당히 해라, 세상 사람을 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와 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방패로 견뎌냈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하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의 돕는 방패시오, 내 위엄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여호수아는 또한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기 23장 3절 말씀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바로 그분이니라. 다윗은 또한 다음과 같이 시로서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시, 우리 시편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그 1절이라고 되어 있던 숫자 이전에 있던 앞에 부분을 또한 보기 원하는데요.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이시오, 나의 유세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니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나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나니 그불에 의해 숯이 피어도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활처럼 이시고 내려오시니 그분의 발밑에 어둠이 있었도다. 이 부분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시도다.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나니 곧 어두운 물들의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도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시편 20편을 지을 때 모든 악한 것들, 원수와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주님께 찬양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당했을 때 올가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덫을 놓았고요, 준비해서 나를 향한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도울 힘이 되셨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또한 말하기를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 고난 중에 그 올가미에 놓여졌고 나의 방패이시지만은 그 시험들이 닥쳤을 때 내가 주님의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다고 말합니까? 지키 높으신 곳, 그 즉 주님의 성전에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의 날개처럼 하늘을 휘시면서 내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맨 마지막 보니까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다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 시편 91편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처음에 보았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리로다.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하신 곳, 거룩하신 이에 그분께서 그늘로 덮어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룹의 날개로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 그래서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성막을 뜰 지나고 성소에 지나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언약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궤 그 위에 있던 그 긍휼의 자리, 그룹의 그 날개 그 밑에 그에서 우리를 만나준다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장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그 곳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신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덮는 것, 보호하신다는 것, 그늘 밑은 그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 시편의 고백처럼 그룹을 타셔서 그 천막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것, 지성소에 있는 그 긍휼의 자리를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죄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만약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그 피를 통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님만이 하는 그 교제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만이 아닌 그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우리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요한일서는 말하기를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이 하는 그 교제권, 원래는 성삼위일체잖아요. 성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들만이 그 한 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는 그 교제권 안으로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것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룹의 그 긍휼의 자리 밑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뿌림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막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 안에서는 정말 위로와 사랑과 평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덫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합니까?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견뎌낸 다음에 말씀의 검을 이용해서 그 대적마귀를 찌를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한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또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니가 강하심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의 손에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